아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지난 한 주입니다. 어제 평창 올림픽도 또 무사히 폐막을 했죠. 저도 몰랐는데요. 보니까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게 있죠. 하계 올림픽 있고 동계 올림픽이 있고 나머지 두 개가 뭘까요? 하나가 월드컵. 예. 마지막 네 번째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더라고요. 이거를 다 개최한 나라를 이제 그랜드 슬램을 다 개최했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동계 올림픽을 개최함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네 가지 대회를 다 개최한 나라가 전 세계에 네 나라밖에 없었대요.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가 된 겁니다. 깜짝 놀라게요. 그 스포츠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러시아도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렇다고 합니다. 러시아는요 올해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면 이제 드디어 네 개를 다 개최하게 되고 미국이 다른 거는 뭐 동계하게 여러 번 했지만 월드컵도 하고 했지만 하나 안한게 이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안 했대요. 근데 그게 2021년에 개최하기로 이제 됐답니다.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예, 오레곤 유진에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랜드 슬램을 2021년에 미국도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바로 어제 그 폐막이 있었습니다. 그 일도 참 크고 대단한 일이고 뭐 컬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제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식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그 뉴스였는데요. 2월 21일 수요일 오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자택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과 특별한 인연도 있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내 분이셨던 사모님이셨던 루스 그레엄 사모님이 평양 외국인 학교를 잠시 다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선교사,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1973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통역을 해서 유명해지신 분이 그 김장한 목사님이죠. 그때 110만 명인가가 모였습니다. 그 전도 집회로는 아마 그 당시 그때가 최고로 전 세계에서 많이 모였던 집회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고요. 90년대 초에는 북한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 주석도 만나서 자기의 저서와 또그 성경책도 선물하기도 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대규모의 전도 집회, 크루세이드를 이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이제 LA에서 중고등학생들 지도하는 전도사일 때 아이들 데리고 바로 제가 살던 파스데나 로즈볼에서 하던 그 크루세이드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뉴욕에서 한번더 하시고는 이제 그게 오피셜리 마지막 집회가 되셨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뭐그 대중전도 집회 방식에 대해서 그 방식이나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그분의 그 열정과 헌신은 뭐그 누구도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러면요 아마 직접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플하세요. 말이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에 탁탁 와서 꽂히는 확신에 찬 그런 분명한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셨던 그분의 스타일이 많은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페이스북, 빌리 그레엄 목사님 페이스북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왔던 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직접 올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해서 올려주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름으로 된그 공식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그 글입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아, 이게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속해 오셨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번역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 만약 당신이 숲속을 거닐다가 길에서 벗어나서 걸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가시덤불과 온나무에 둘러싸이게 되었다면 당신은 누구를 탓하겠는가? 숲속에 그 길을 낸 사람을 비난하겠는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탓했으리라. 왜냐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헤매고 돌아다니기로 결정한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할 때 생길 수 있는 일은 이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더 중요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당분간은 별 차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심지어 더 편하고 자유롭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엔 그 비참한 현실에 발목이 잡힐 것이다. 마치 헤매던 숲속에서 덤불에 붙잡히듯이.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숲속에 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근데 길에서 벗어나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이 드는 거죠. 막 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가시덤불과 포이즌 아이비라고 하죠. 막 온나무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면 누구를 비난하겠냐는 거죠. 아, 왜그 숲에다가 길을 내가지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라고 비난한다면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 길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한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게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비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길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눈 뜨면은 또 열심히 분주히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눈 떴으니까 또 직장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 왜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질문들을 던지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는 좀 정리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삶을 대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끼니를 챙겨 먹습니까? 물론 이제 배꼽 시계가 정확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 있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면은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배고프면 막 화를 내죠. 물론 맛을 음미하면서 음식을 즐기는 미식가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내 육체와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먹는 거죠. 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왜 열심히 그렇게 취직하려고 하고 비즈니스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뭐 공부가 좋아서 그 일이 좋아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직장에도 갈수 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생활을 위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을, 우리 차원을 그냥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안전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육체의 안전이 되었던, 관계의 안전이 되었던, 가정의 안전이 되었던, 물질의 안전이 되었던, 마음의 안전이 되었던, 혹은 영의 안전이 되었던,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저마다의 방식이 다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목표가 다를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안전이 위협을 받거나 깨어지게 되면은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약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약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본 사람들은 방사능에 그렇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는 워낙 천재지변이 많으니까 뭐 웬만한 일이 나도 막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막 새치기도 안 하고 쫙 하는 모습들을 늘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인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천재지변을 잘 준비를 한대요. 근데 저번에 2011년인가에 수나미 났을 때 그때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때는요, 막 상점에서 물 사재기도 있고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대전 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그 핵폭탄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방사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대요. 방사능이 유출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죠. 요거 하나 흔들리면은 그냥 막 삶이 다 흔들리고 마음이 다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안전을 원하고 추구하고 애쓰고 살아가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안전, 또 온전한 안전을 확보하며 또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왜 그런 마음을 품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참된 안전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에 의한 삶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눈, 육체적인 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항상 믿음이 요구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정하신 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신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만 보면요. 믿음의 목적은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래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래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 때, 왜?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내 말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는데 우리가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근거와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유명한 말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결과에 대한 것, 즉 이렇게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항상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지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게 사랑 아닙니까?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 서로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쪽에서의 신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반응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앞서 얘기했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에 대한 우리 쪽에서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 이런 믿음은요, 한 번에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들이 점점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쥐어 짜내는 믿음, 내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믿음, 그게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계시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어준대요. 그리고 그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죠.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고 읽고 통독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 성경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어떤 한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누나 성경책 안에는 애인 사진과 연애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분 누나 성경책 안에는 그게 아마 가장 귀한, 숨겨두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수시로 꺼내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책 안에 정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이 글자 자체가 중요하고 이 책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성경에다가 줄도 못 구워요. 괜찮습니다. 이건 책은 책이에요. 종이죠. 뭐 글자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줄도 막 치시고요. 형광펜도 긋고 옆에다가 쓰고 막 하셔도 됩니다. 이 자체가 거룩한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우리에게 귀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믿음이 딱 떨어질 때 막 두려움이 들고 근심 걱정이 올 때 기도하면요, 자꾸 나의 그런 상태만 되뇌이게 될 확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다, 나 좀 많이 힘들다 하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와야 합니다. 앞서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죠. 믿음의 반응은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반응은요, 의심이 없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계속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과 고백은 순간순간 의심하려고 하는 자아를 잠재워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붙듭니다. 내가 여기에 동의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배경, 나의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감정과 지금 내가 잘 헷갈리고 모르는 것,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확신이 안 오는데, 내가 마음이 뭔가 좀 확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아, 그거는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믿느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행함이 따라오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걱정한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또 하나는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이 오면은 인내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테스트가 오기도 하죠. 하나님은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게도 하십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넓히시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온전한 믿음이 오고 믿음이 성장한다면 우리의 인내도 그에 맞춰 함께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떠났는데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 같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 상태가 이미 저주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의 신념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신념이고 믿음일 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믿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 신뢰했기 때문에 복 줄게 이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죠.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마르지 않는 수원에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너무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사람이든 재물이든 여건이든 상황이든 거기에 의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겨서 너 나를 안 믿어? 그래, 너에겐 저주를 보낼게. 이게 아니죠. 내가 광야에 있으니까, 가시덤불 같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영양분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입술로만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로 그 믿음을, 그 신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시간 잠깐 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원래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서 그걸 이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282장이에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이 찬양은 빌리 그램 목사님이 매 집회 때마다 얼터콜이라고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초청할 때 사람들이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불렀던 찬양이에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아마 들으셨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이 찬양은 빌리 그램 목사님이 초대하고 사람들이 이제 결단하고 나올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저번 말씀처럼 한 번은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기자가, 젊은 기자가 기사를 썼다는 거죠. 이 노래, 이 찬양곡이 주는 그 분위기 때문에 감정의 호소에서 사람들이 감정에 울컥해가지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빌리 그램 목사님이 굉장히 우려하시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저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왜곡할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찬양 담당하고 계신 분한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부르지 말자. 부르지 말아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아무 음악 없이 그냥 메시지만 던지고 결단하실 분 나오십시오. 처음에 50초인 줄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15초더라고요. 15초 동안 침묵이 흐르고 있는 거죠. 아무런 사람들의 반응이 없이. 근데 저 사람은 그 15초가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잠시 후 한 사람, 두 사람 자리에서 삐걱대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걸어나오는데 수천 명이 걸어나왔다는 거죠. 30일 동안 매일마다 계속해서 집회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사를 썼던 기자가 차라리 다시 그 찬양을 부르라고. 왜?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이 나온 이게 오히려 더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뭔가 영적인 분위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고 나왔겠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 Just as I am,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그냥 거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자기 자신의 고백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빌리 그램 목사님 그 라이브러리 갈 때마다 제가 한 네 번, 다섯 번 더 갔나요? 갔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요. 저는 이반젤리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제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난 빌리 그램 목사님 같은 아주 그냥 능력의 복음 전도자가 돼야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 가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복음이 있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이 같이 있고 보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그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그런 귀한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혹시 크리스천은 아닙니까? 세상이 쉽게 요리조리 갖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든지 간에 먹히지 않는 미끼를 던져도 먹히지 않고 당근을 줘도 먹히지 않고 채찍을 줘도 위협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는 거죠. 죽음이죠. 죽음이 가장 최악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가장 최고의 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졸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죠. 영혼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 작잖아요. 가장 최악의 일이 가장 최고의 일이 된 사람에게 무서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빌리 그램 목사님이 한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I believe the time for everybody to be born and die is in God's hand. If it's my time to die, I'm ready to die. I am prepared. I don't know who, what the future holds, but I know who holds the future.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만약 지금이 내가 죽을 때라면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지 나는 압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아, 그 빌리 그램 목사님, 그 대단한 빌리 그램 목사님이 아니요? 그분도 그냥 크리스천일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 복음이 아니면은 빌리 그램 목사님도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한번 나와주시고요. 2011년도에 빌리 그램 목사님한테 누가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 묘비명에다가 쓸 글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램 목사님이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쓰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아주 간단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누가 며칠 전에 올린 글을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묘비에 들어갈 글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생각하는 묘비명에 들어갈 내용은 이겁니다. 그 목사님이 하셨던 내용인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거나 혹은 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말라. 그거는 페이크 뉴스다. 왜? 그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살아있을 테니까. 난 단지 내 주소를 옮겼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옮겨갔을 것이다. 아, 여기에 근거한다면 묘비명에는 아마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주소지 변경. Address changed. 아,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걸 던져도 감사, 저걸 던져도 하나님을 신뢰, 이걸로 살살 꿰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 어려운 일들, 막 고난과 시련을 막 던져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하지. 내가 죽어도 내 사모하는 하나님 얼굴 뵌다고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